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제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2025년 1월 셋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한국의 전통문학 시조 11편이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착륙선에 실려 우주로 떠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10여 개 나라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자국과 세계 평화에 해로울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앞두고 중국의 또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드노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한국만의 지역 개성을 담은 차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티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9화,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제시 오웬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레드노트. 미국에서 틱톡 금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미국인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 영어명 레드노트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 대법원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에서 매각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법을 막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사용자 1억 7천만 명이 대안을 찾던 중 레드노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레드노트 관련 구글 검색과 소셜미디어 언급이 급증한 가운데 앱스토어의 무료 앱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틀 만에 신규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뉴욕타임스는 한 사용자가 주최한 이른바 틱톡 난민 클럽, 즉 틱톡에서 떠나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대화방에 무려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유입된 사용자들은 자신을 틱톡 난민이라 부르면서 이 용어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중국 사용자들은 고양이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영어 과제를 도와달라는 등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레드노트는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과는 다른 플랫폼인데요. 짧은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통하는데 여행, 미용, 패션, 쇼핑 관련 게시물이 주를 이룹니다. 사용자는 짧은 영상을 올리고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며 제품 구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2013년 홍콩 쇼핑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고 이후 작은 붉은 책이라는 뜻의 샤오홍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의 어록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젊은 층 사이에서 급성장해 현재 기업 가치가 170억 달러에 이르며 활발히 사용하는 이용자 수도 3억 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일주일간 가입자 수가 전주와 비교해 20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레드노트 역시 중국 정부의 검열 대상인데요. 미국인 사용자들은 중국 간첩과 소통할 기회라는 농담을 건네고 중국 내 사용자는 성소수자 관련 발언을 삼가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용자들은 중국의 검열을 피해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2022년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레드노트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을 비하하는 표현 540여 개를 포함해 노동쟁이, 학생 자살, 공산당 비판 등의 주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들이 중국 정부에 직접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달로 보낸 한국의 전통시조.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이 만든 달 탐사선 블루고스트가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센터 우주센터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로켓 펠컨 9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고 예정된 비행 궤도에 올라 약 45일간의 비행 끝에 오는 3월 초면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달 앞면 북동쪽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 근처가 이 착륙 목표 지점인데요. 착륙에 성공하면 약 2주 동안 우주에서의 항법 장치를 비롯한 컴퓨터 운영과 달 토양 샘플 수집, 태양 작용에 따른 달의 변화 관측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무인 우주선 블루고스트의 달 탐사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탑재된 여러 장비와 물품 속에 한국의 전통 시조 8편이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창작자들의 예술 작품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 루나 코덱스 사업의 일환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창작자의 그림과 글, 음악, 영화 등 예술 작품과 함께 폴라리스 트릴로지라는 시집 속에 한국의 시조 작품 8편과 영문 시조 3편이 실렸습니다. 한국 시조 8편은 8명의 시인이 쓴 달에게, 운석의 꿈, 은하, 신비한 하늘 시집, 강촌의 달, 해를 안고 오다, 7월 칠성날이라는 제목의 전통 시조 형식이고요. 해와 달, 별에 대한 감상을 담았으며 미국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에 사는 모녀 작가가 영어로 쓴 시조 3편도 있습니다. 달로 보내진 지구의 예술 작품은 니켈 필름과 같은 특수 재료에 직접 새기거나 전자화된 디지털 자료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일종의 타임캡슐로 달에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와 인류의 존재를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블루고스트의 달 착륙 성공을 한국의 문화 자료를 달에 착륙시킬 첫 성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태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호불호.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1월 20일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세계 여러 나라 정상이 미국을 찾는 등 자국의 외교 안보 경제를 챙기려는 바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대한 24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영 정도를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15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한국과 스위스,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속하는 11개 나라 국민들은 트럼프 2기가 자국과 세계 평화에 나쁜 일로 생각했고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로 기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유럽연합의 전문가 집단인 유럽외교협회가 실시한 것인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당신 나라에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라는 질문에 영국의 응답자 54%가 나쁘다고 답했고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11개 나라 응답자는 38%, 스위스에서는 34%의 부정적 응답이 나왔는데 한국의 부정적 응답이 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도는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무려 84%였는데요. 사우디는 61%,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49%와 46%, 브라질이 그 다음으로 43%,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6%가 좋은 일이라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11%만 긍정적인 답을, 영국은 15%, 유럽연합의 11개 나라는 트럼프 2기 시대가 자국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 정도였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인도와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 브라질을 트럼프 환영자로 설명하면서 인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트럼프의 복귀가 세계 평화와 인도에 좋은 일이며 85%의 응답자가 미국 시민에게도 좋은 일로 꼽는 인도의 낙관론을 자세하게 소개했고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11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22%, 영국에서는 15%, 한국에서는 11%에 불과한 트럼프 시대가 자국의 좋은 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 국민 대부분이 러시아의 세계적 영향력 증가를 예상하지만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대다수 국민은 앞으로 20년 안에 중국이 가장 힘 있는 강대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와 세계 많은 나라가 유럽연합을 미국과 중동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요 강대국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낮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국갱 라디오 매거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쏜 건데요. 14일자 기사 내용 좀 정리해보죠.
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30분께입니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수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고요.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삼는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합참은 미한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하고 추적했다면서 또한 미국과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대통령실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기종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예, 한국 군 당국에서는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 계열 탄도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RBM보다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 등 전술 탄도 미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초대형 방사포보다는 짧다면서 북한의 CRBM인 이 화성 11 라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보죠.
네, 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도발입니다. 앞서서 지난 6일에 북한은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연이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 SRBM 발사가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로 보기에는 약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조 박사는 이번 발사는 무기체계 성능 개량 시험 또는 실전 훈련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기동력과 화력을 검증하는 사격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자, 미사일이 발사된 이 강계 지역이요. 북한이 이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곳인가요?
네. 북한 당국에 따르면요. 북한 강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자강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무평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방향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자강도는 북한의 미사일 생산기지와 군수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한국통일부에서는 당시 자강도의 피해가 평안북도나 양강도보다 컸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이번 발사를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연관짓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이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국제사회 이슈가 되면서 북한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등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나왔는데요. 양욱 박사는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 병사들의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떤가요?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4일자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해서 신문하는 영상을 공개했네요.
예. 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북한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은 채 생포돼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신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개한 영상에는요. 북한 병사들이 턱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6월 3일 날 나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방광호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대는 한번 해주겠지요?
네. 손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상태로 대화를 하던 영상인데요.
네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교환을 추진할 경우 북한군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반응 어떤가요?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2명과의 접촉 시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맞교환 제안에 대해서도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병력으로 러시아가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군이 이번 전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 자,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잘 방어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12,000명의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한 사실 자체가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5일자 기사인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보죠.
네. 자,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합니다.
네.
15일 오전에 한반도 시각으로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차량으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 한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출석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체포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죠.
네.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오전 5시 13분 이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면서 2차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네.
변호인,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들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저항을 했고요. 체포조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해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네, 2차 시도라고 했는데 1차 시도가 이달 초였던가요?
네, 3일입니다.
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7일 재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시도를 예고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 1,200여 명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잠시 짚어보죠.
네. 자, 한국의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체포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공수처 입장은 어떤가요?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반응을 내놨죠.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면서 미한동맹의 변함없는 힘과 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코앞에 두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 장관 지명자 인준이 시작됐습니다. 16일 기사 보겠습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김정은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보험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며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이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북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당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네, 루비오 지명자가 북한 문제 말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나요?
네, 루비오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의 독재자들이 혼란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으며 급진적 테러 단체와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가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핵전쟁 위협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이날 그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도 북한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이 우려해야 할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네.
래클리프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핵무기와 군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해서 군사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참신한 발상으로 회사를 차린 한국 청년들의 신생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만의 지역 개성을 담은 차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티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동예원 기자입니다.
이거는 이게 하루 박차라고 올해 제일 집중해서 판매한 제품이거든요.
아, 네.
약간 보리차 같이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서.
오, 진짜 딱 깔끔하고.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한 공간에서 이 티즌의 임재희 대표와 센터 관계자가 최근 출시한 하루 호박차를 맛보고 있습니다. 티즌은 2020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블렌딩 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티즌이란 어떤 회사인지 임재희 대표의 설명 들어봅니다.
티즌이 사실 티랑 리즌을 합친 이름이에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이유를 더 진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블렌드 어스 티즌이라는 문구로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블렌드 어스가 저희가 블렌딩 티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렌딩 티백을 만드는 그런 블렌드 어스라는 뜻 있고 저희가 뭐 서울과기대 식품생명공학과나 티소믈리에 그리고 뭐 15년 경력의 푸드큐레이터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차를 만든다는 그런 브랜드라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어우러진다는 뜻의 블렌드어스도 있습니다.
블렌딩이란 음료의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원료를 혼합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임 대표는 더 가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를 엄선해 이 티즌만의 차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 대표는 어릴 때부터 차와 아주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차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 들어봅니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커피를 못 마셔요, 잘. 이제 먹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카페인에 좀 예민해가지고 막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커피 대신에 차를 좀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맹물을 또 잘 못 마시다 보니까 이제 차로 자연스럽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릴 때는 대중적인 뭐 옥수수염차, 보리차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차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통차 있잖아요. 그 중국의 육대 다류 같이 뭐 녹차, 홍차, 백차, 보리차 이런 전통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마시다 보니까 그 서양 쪽의 허브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저희는 주로 그런 허브차 위주로 블렌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커피보단 차를 즐겨 마셨다는 건데요. 그러던 차에 대학교 재학 중 창업이라는 불을 지피게 된 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학교 전공은 제가 창업융합 전공을 했고요. 네, 원래 본 전공은 행정학과인데 이제 창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나서 학교에 창업융합 전공이라는 연계 전공이 생겨있더라고요. 휴학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네, 창업 전공으로 복수 전공에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 창업하기까지 더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요.
차가 되게 좋은 거를 이제 저는 아는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차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대부분이 커피를 많이 드시는 편인데 차의 그런 이로움을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제 차를 제가 마셔보니까 커피는 사실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차는 마셨을 때 오히려 몸에 좋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이 뭐 허브 약초 같은 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좋은 음료이고 커피는 그 커피 원두를 가지고 여러 로스팅 방법을 통해서 맛을 다양화하지만 차는 원료 자체가 진짜 수천 가지가 넘거든요. 그 원료가 맛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그 원료를 또 어떻게 블렌딩하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맛이 나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되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료로서 차를 좀 제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 결심과 함께 직접 블렌딩한 차를 제품으로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으로 차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티 소믈리에 자격증 같은 거를 이제 그때 공부해서 따게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문화였다 보니까 되게 이제 몇십 년 차를 드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창업을 할 건데 차를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티 소믈리에나 티 블렌딩 전문가 자격증 같은 거를 따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이제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 대표는 차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 또한 2년 정도 집중했고요. 그 과정에 창업 준비도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쪽에 인연이 좀 있어서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봐 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얘기도 듣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친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제 저 때부터 그렇게 창업융합 전공도 막 생기고 하면서 대학교에서 창업을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타서 이제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창업에 뛰어든 임 대표의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냥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다 당연히 취업 준비를 하고 창업은 그냥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네. 지금도 되게 많은데 그땐 정말 대부분이 그냥 무조건 취업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99%였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추진력이 전부인 성격이라서 그냥 뭐 해보고 안 돼도 뭐 아직 젊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나는 잃을 것도 없고 해서 안 돼도 그게 다 경험이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막 걱정이나 부담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맡은 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딪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았는데요.
이게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어린 여성 이제 대표는 대표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직원, 말단 직원인 줄 알고 그런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알고 보니 대표일 때 약간 사과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뭐 네가 뭔 대표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그리고 이제 너가 해봤자 혼자서 깨작깨작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얼굴도 못 뵌 분이었는데 이제 그 담당자분이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심지어 그냥 프로필 사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그런 거에 막 크게 타격을 입진 않는 성격이라 다행히도 이게 멘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할 때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임 대표에게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고요. 임 대표의 가족 또한 딸의 첫 창업 도전에 무한한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저희 집안이 다 약간 그냥 취업해서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렇게 다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가족이라 가지고 그런 거에서 막 걱정하시거나 하신 분 전혀 없었고요. 이제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해도 못하는 성격이었어서 아마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 대표의 어머니인 김은숙 씨 또한 이 딸의 고집을 알기에 그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며 지켜봐 왔다고 하는데요.
사회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뭐 상처 같은 거 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됐고요. 근데 잘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조금 불안했는데도 믿었어요. 매사 되게 좀 철저해요. 계획적으로. 그리고 하려고 하는 건 또 끝까지 해요. 그런 고집이 있고 하니까 저는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고 절대 뭐 의심하고 반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빠도 사업을 했는데 뭐 이게 사업이 항상 좋을 때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은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억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지가 하고자 하는 것만 밀어주면 되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진짜 너무 일찍 그러는데도 불안하진 않았어요.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으로 걱정이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근 축하할 일이 자주 생기면서 기특한 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상품 이제 그 할 때는 막 딱하고 그러긴 해요. 막 밤을 날 새면서 연구하고 막 하는 거 보면 딱한데 제품이 나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할 때 너무 기특하고 역시 믿는 대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중기부 장관님 상을 타는 걸 보고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 하고 깜짝 놀랐죠. 뭐 지금 해온 것처럼 잘할 거라고 믿지만 잘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회사를 설립한 지 4년째인 티즈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다양한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티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티즌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1960년대 사상이 아직 남아있어서 미국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실험과 투쟁 정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 개발 서적이 인기를 끈 것도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은 사회 개혁을 위해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친 뒤에는 교육을 계속 받는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단지 불평등한 계층을 만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돈 버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고등교육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을 택하려고 했었고, 로스쿨과 의과대학은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로 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부분 진보적인 민주당 행정부가 집권했습니다. 그런 다음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닉슨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보수적인 공화당 행정부로 넘어갔지만 닉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사임 후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2년 뒤에 치러진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포드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미 카토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전국 정치 무대에서는 무명에 가까웠던 민주당의 지미 카토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공화당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곧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도 불만이 나타냈습니다. 카터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할 때 가졌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잠시뿐. 미국인들은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불황이 계속되는 것이 카터 대통령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보수적인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로 불렸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1989년 1월까지 8년 동안 미 합중국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동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고 인플레이션도 잡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을 줄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찼습니다.
1980년대 미국이 지켜본 사람들은 몇 가지 표현으로 당시 미국의 일부 집단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표현은 The Me Generation, 즉 나 세대였습니다. The Me Generation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집단의 특성을 표현한 말이었죠. 또 다른 표현은 여피였습니다. 여피는 도시에 사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했습니다. The Me Generation과 여피는 돈을 중요시하면서 오직 돈을 벌고 쓰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0년대 연예 프로그램들은 금전적인 성공에 중점을 두는 미국 사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 등장인물들은 비싼 집에서 살면서 값비싼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현실 속의 평범한 미국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TV 속 등장인물처럼 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다른 호화로운 모습을 담은 1980년대 TV 드라마 가운데 CBS 방송의 달라스와 ABC 방송의 다이너스티는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영화 중에서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젊고 부유하고 부정직하지만 강한 면이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의 주인공 남자의 강함처럼 이 1980년대 영화에서 강함은 액션 영화에서도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이 당시 가장 성공적인 액션 영화는 람보라는 강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인공 람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무쌍한 영웅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람보는 당연히 항상 승리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미국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시 오웬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육상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임스 클리브랜드 오원스, 일명 제시 오원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 오원스가 출전한 올림픽은 1936년의 베를린 대회였습니다.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바로 그 대회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그의 인기가 광적일 정도로 열을 뿜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그가 이끄는 나치당은 백인, 특히 게르만 민족이 지구상의 어떤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이 올림픽을 그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도 나치 청년들이 동원돼 웅장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올림픽 개막을 선포합니다. 1936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시 오원스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흑인으로 미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나간 선수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는 세계 50개국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오원스는 이런 대회에 나가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원스는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 뛰기 등 네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맨 먼저 출전한 것은 현대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100m 달리기였습니다. 100m 달리기는 오원스의 최강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히틀러도 직접 경기장에 나와 긴장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여기 나온 것은 그때 강력한 우승 후보가 바로 독일의 에릭 보크마이어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주 전 독일 권투 선수 막스 슈믈링이 미국의 유명한 흑인 헤비급 선수 조 루이스를 물리쳐 히틀러를 즐겁게 했기 때문에 이날도 그런 기대를 하고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일주일 동안 제시 오원스는 달리고 뛰는 데 전념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원스는 자신의 피부색이나 히틀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결승점만을 주시했습니다. 오원스는 말랐지만 강인한 모습, 짧은 머리에 짙은 갈색 피부였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선수들이 출발선에 나왔습니다.
출발선에는 오원스와 함께 또 다른 미국 흑인 선수 랄프 맥칼프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제시 오원스 1위, 기록은 10초 3, 세계 타의 기록입니다. 2위도 미국의 맥칼프가 차지했습니다. 오원스는 달릴 때 그다지 힘이 들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승한 오원스는 시상식에 이어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원스는 우승을 해서 기쁘다. 베를린 경기장은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멀리 뛰기에서도 오원스는 1위를 차지합니다. 강력한 경쟁자는 유럽 신기록 보유자인 독일의 루츠롱. 그러나 오원스는 예선에서 거듭 실패를 합니다. 이때 독일 선수가 친절하게 오원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결과 오원스는 간신히 결승에 진출하고 결국은 금메달까지 차지했습니다. 8.06m 신기록. 이후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멀리 뛰기에서 오원스의 기록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2위는 독일 선수인데 시상식이 끝나고 오원스와 함께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걸어 나오고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인종화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원스는 200m 달리기에서도 20.7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자 제시 오원스의 이름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어 400m 계주에서는 39.8로 또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제시 오원스는 베를린 올림픽 4관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뉴욕시와 모교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는 콜럼버스에서는 환영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오원스는 돌아오면 10만 달러는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돼서 돌아왔지만 흑백 차별이 심했던 당시 그에게 막상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원스는 주유소 펌프맨, 운동장 청소부 등 저임금 노동을 하는 한편 유명 흑인 연예인과 춤도 추고 마을 축제장에서 모터사이클이나 말과 달리기를 하는 쇼 등 온갖 잡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달리기는 슬프게도 푼돈을 버는 놀이로 이용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 수상의 영예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자 금메달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결혼하고 세 딸까지 둔 오원스는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의 영웅이 돼서 돌아왔어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던 당시 그는 백악관의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은 건 베를린 올림픽 40년이나 지난 후인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였습니다.
사실 가난이 오원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무척 배고픈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제시 오원스는 1913년 남부 엘라베마주 오크빌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예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시는 10명의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헨리와 어머니 에마는 갖고 있는 토지도 없고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린 제시는 몸이 허약한 데다 자주 기관지염을 앓았습니다. 부모들은 가난이 싫고 인종차별이 심해 그가 10살 때 북쪽인 오하이오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북쪽은 인종차별이 좀 덜하기는 했지만 제시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에서보다 생활은 약간 나아졌습니다.
진학한 학교에서 이름을 대라니까 제임스 클리블랜드를 약자 JC라고 말했는데 교사가 남부 억양으로 하는 발음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제시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오원스의 평생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제시는 학교에서 고마운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찰스 라일리라는 분인데 그는 아침이면 매일 제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제시를 집에 초대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수업이 끝난 후 육상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제시가 너무 허약해서 운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라일리 선생님은 제시가 육상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찰스 라일리 선생은 제시에게는 은인이었습니다. 제시는 언제나 그 백인 선생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선수로서의 기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제시 오원스란 이름이 미국에 상당히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제시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육상을 계속한 제시 오원스는 재학 중 여러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베를린 올림픽 한 해 전인 1935년에는 미시간주에서 열린 미국 중서부 10대 대학 육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3개, 세계 타이기록 1개를 수립하는 놀라운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올림픽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제시 오원스는 올림픽이 끝난 후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젊은이들의 개발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노력과 성공, 어려움의 극복 등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으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도 차츰 나아졌습니다. 그는 자서전도 쓰고 베를린 올림픽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레이터로도 등장했습니다.
My name is Jesse Owens. The stadium was built under the personal direction of Chancellor Adolf Hitler.
미국 정부는 제시 오원스를 스포츠 대사로 임명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친선 활동을 한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어느 나라나 도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최선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제시 오원스. 그는 66세 때인 1980년 아리조나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에 흡연을 시작한 그는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고 약에 내성이 강한 폐암으로 시달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시카고 교회에 안장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베를린 올림픽 육상 사관왕 제시 오원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